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북한 측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위해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1시경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뉴욕행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20분경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부위원장의 이번 뉴욕행에는 북한의 대미 외교 실무자인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헤더 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폼페오 장관이 오늘과 내일 뉴욕을 방문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인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된 미국과 북한 실무진 간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비핵화와 대북 체제 보장의 교환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판문점 미북 접촉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실무진들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뉴욕에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오늘 라브로프 장관이 내일 평양을 공식 방문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평양 방문은 미국과의 핵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현재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변화 상황을 지지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최후 통첩으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중국과 타협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의적이고 무모한 방식으로 계속 행동한다면 중국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어젯밤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발표는 최근 양국 간 무역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의 차별적이고 문제가 많은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고위관리는 오늘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이후 중재의 노력이 있었다면서 2014년 휴전 합의로 돌아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휴전을 준수하는 한 가자지구의 무장단체들도 휴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내각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잠잠하면 우리도 잠잠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헬만드주에서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의 회의 장소를 공습해 탈레반 지휘부 5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인 마틴 오도넬 중령은 오늘 탈레반 반군의 심장부인 헬만드주 무스콸라 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탈레반 지휘관들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탈레반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레반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이날 공격한 곳은 탈레반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 주거지역이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만 5명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심현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샘 브라운백 대사가 말했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15년 주장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부지방은 흐리다가 낮부터 밤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미북 회담 직전인 다음 달 7일 열릴 전망입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뉴욕을 방문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9일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치러질 미북 정상회담 관련 진전 상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 북한은 관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과의 회담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6월 7일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 측 대표단이 북한 측 대표단과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 대표단은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그리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 대표단은 이번 주 추가 만남들을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해익인 백악관 부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사전협상팀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오는 회담에 의전 문제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측 안보 보좌관들과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며 이날 아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런 정화통화들은 지난 몇 주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무부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동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뉴욕과 싱가포르, 비무장지대 등 세 곳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회담이 열린다며 최근 며칠 사이 엄청난 진전을 목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30일 뉴욕으로 떠나 31일 복귀할 계획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I can just tell you that the secretary looks forward to his meetings. He will be heading up to New York tomorrow. I believe a media note is being put out to all of you if it hasn't gone out already.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동 일정을 묻는 질문에 폼페오 장관은 이번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현재 싱가포르와 판문점에 있는 미국 측 대표단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자신들의 전문성에 맞게끔 각기 다른 사안들에 대한 만남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at each of the groups that are meeting, such as our colleagues who are in Singapore right now, our colleagues who are at the demilitarized zone, are all having meetings about different pieces in which they.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1년 혹은 6개월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This will be the secretary's third meeting with Kim Jong-chol. They've had obviously very deep conversations where they
두 사람은 당연히 매우 깊은 대화를 나눴고 이런 대화에는 미국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들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의 이번 만남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인 김영철이 어떻게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런 형태의 공식 방문 등을 허락하는 관계 부처 간의 절차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re is an interagency process that allows for this kind of travel, this type of official travel to take place. We are making sure that we are in compliant with.
이어 미국은 자국법을 어기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며 김영철의 방문에 필요한 조치 등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김영철이 뉴욕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뉴욕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추가 면제 조치나 어떤 형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I believe that if anyone were to travel beyond New York that they would need additional waivers for that. I don't have any or they would need some sort of an approval for that.
노어트 대변인은 연락조차 받지 않던 북한이 갑자기 변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이를 답할 위치는 아니라며 미국은 이런 만남을 갖는 것을 고대하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굉장한 진전을 봐왔다는 점만 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It's not my place to do so. I can just tell you now that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these meetings and I think we've seen a tremendous amount of progress over the past.
이어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냐는 지적에는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미북 회담에서 논의 대상이라는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폼페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what he meant is that he's not going to get ahead of the secretary's meetings and isn't going to get ahead of the president's meetings on this. We have a lot of very.
이어 미국은 북한 정부와 논의할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회담 의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면서 이번 주 시작하는 폼페오 장관의 만남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미북 회담을 계획하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많은 도움을 줬다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오늘 뉴욕에 도착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2000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그의 미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릴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은 이 폼페오 국무장관과의 협상 파트너 자격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폼페오 장관과의 협상 파트너 외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4월과 5월 초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조율했는데요. 그때마다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협상 상대였습니다. 이번에도 폼페오 장관과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방북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제든지 주저 말고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은 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다음 달 12일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어떻게 좀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북 양측이 판문점 실무자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아울러 실무선에서 해결하지 못한 입장차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폼페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내용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 한국전쟁 이래 미국을 방문한 북한 정부 인사로는 이 두 번째 고위급 인사라고요.
예, 지난 2000년 10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했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후 18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최고위 인사입니다. 조명록 제1부위원장은 당시 북한 정권의 2인자였는데요.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도 만났습니다. 특히 미북 간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북한의 외무상들은 매년 9월 유엔 총회에 참석을 위해서 또 뉴욕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북한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은 외무상이 유엔 회원국 대표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근래 들어 유엔 총회 등 다자 회의 참석 이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북한 인사에게 비자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미북 관계도 관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김 부위원장은 북한의 정보 기관인 통일전선부 부장인데요.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 책임을 맡은 건 그가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핵심 측근으로 북한의 핵과 군사 문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군 출신으로 1990년대 초부터 핵과 군사 협상에 관여해 왔고요. 최근 두 차례 열린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도 배석했습니다.
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0년 한국 해군 소속 천안함 폭침과 또 연평도 포격의 책임자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가 인민무력부 산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국장으로 재직 중 두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내 일각에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김 부위원장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 면제 조치로 그의 뉴욕행을 허용했습니다.
네, 김 부위원장의 방문으로 이 미북 정보당국 사이의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그런 셈이네요.
예, 김 부위원장은 폼페오 장관의 중앙정보국 국장 시절부터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삼각협의 채널을 가동해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상대역인 리용호 외무상이 아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건 이 채널을 통한 미북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입니다.
샘 브라운백 대사는 29일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한 2017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인권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의제의 하나로 제기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 expect the president is right on point on North Korea. He's very engaged on this, as you know.
브라운백 대사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귀국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 모두 인권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그들이 인권에 관한 모든 사안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풀려난 북한의 감옥들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다며 이 강제 수용소 문제는 논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종교적 이유로 수용된 일부 인원을 포함해 8만에서 12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북한의 정치범들이 외딴 지역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에 참혹한 상태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미북 대화가 늘면서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 환경에 관해 설명한 게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강제 수용소 체제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know is that you've got gulag system operating in North Korea. And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끔찍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공개된 위성 사진들과 수용소 출신 탈북민들이 쓴 수기를 통해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이어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 등 수감자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절박하다며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know it's very difficult and desperate, and particularly for people of faith. That's why North Korea has remained a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for us.
또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비핵화에 따른 미북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제기할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할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아주 잘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상원의원 시절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누구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하며 인권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 북한 인권법의 모태인 북한 자유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탈북민들을 의회로 여러 번 초청해 청문회를 열고 환담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상원에 인준 유보를 요청해 인준이 반년 이상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겸 최고 경영자로 선임됐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어떤 형태이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계속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고 많은 경우 정부가 자행한 인권 침해는 반인도적 범죄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1998년에 채택된 국제종교자유법,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의 근거에 해마다 200여 나라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행사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사안이라며 오는 7월에 사상 처음으로 국무부에서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host the first ever ministerial to advance religious freedom at the Department of State on July 25th and 26th of this year.
오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 국제회의엔 여러 나라의 외무 장관과 종교자유 지도자, 운동가 등이 초청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2016년과 17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압제 등을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생인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장 등 총 22명과 정찰총국 등 기관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15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핵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핵화 과정에는 정치적 사안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기술적인 것만 고려해야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상반된 분석으로 나뉘었습니다. 김영남 기자입니다.
과거 영변 등을 직접 방문한 미국의 핵과학자 지크 프리드 해커 박사는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1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정치적,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장 위협이 되는 핵 프로그램의 동결 등을 시작으로 서서히 폐기와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2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커 박사의 논리는 너무 수동적이며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t's way too pessimistic and also not the way to proceed.
해커 박사의 주장은 북한 비핵화 과정 중 쉬운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뒤로 미루는 심각한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되면 각종 합의와 비핵화 의지 등의 변화가 생기고 모든 게 무너져버린 과거 사례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과거 이라크 무기 사찰에 참가했던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번에는 어려운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며 성공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2년 안에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o I think the whole purpose this time is to make the hard things first. And I think the you could dismantle this program.
핵무기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핵화 사례에서 봤듯이 몇 주도 걸리지 않으며 원심 분리기 등 핵심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해커 박사의 비핵화 로드맵 중 핵심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해체 과정이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undamental attitude and approach has got to be different this time. And the Stanford people are kind of taking the old approach. And then of course, you know, with dismantlement happens last.
해체와 폐기 과정이 엮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체보다 훨씬 앞서 많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은 검증이 어려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사용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체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왜 다시 과거 실패한 방식을 택하려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셰릴 로퍼 전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핵폐기 전문가는 29일 VOA에 해커 박사의 분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t's a reasonable estimate. I think it depends on a lot of things. I think it depends on how much cooperation there is from North Korea.
하지만 이 문제는 많은 것들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얼마나 협조할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커 박사의 주장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사안, 즉 북한이 완전한 의지를 보일지 여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 자신은 핵무기를 보유한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기간이 15년보다는 적게 걸릴 수 있고 10년 이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업은 큰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could take less than 15 years. But it's a much bigger job than the Syrian job that I looked at was.
북한에는 핵 관련 시설이 많고 검증 절차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검증을 통해 제거해야 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북한이 공개한 목록과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서로 간의 차이가 많다면 시간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핵무기와 생물학무기 해체 과정에 참여했던 로퍼 씨는 그러나 정치적인 사안을 배제하고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재 이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s far as the technical part goes, I would say it's going to be roughly equivalent to what the IAEA.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는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2, 3년이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think 2-3 years to complete the entire job is not I think it's a bit realistic. And then you have to put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생산 시설들, 보유한 핵물질의 양을 모두 공개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비핵화 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1차,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역시 남아공이 북한보다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했지만 비핵화 절차에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종전은 비무장지대 병력을 감축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해야 가능하며 검증까지 거쳐야 할 긴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 3국이 함께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길 바란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북한 3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진정한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선 군사적 측면에서 실질적 내용이 합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전선언은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단순 선명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it's just a paper declaration that the war is officially over, then it won't make any change at all on the ground.
종이 한 장에 단순히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고 명시하는 것은 전쟁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을 줄이거나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진정한 의미의 종전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addition to a piece of paper, there's also some changes on the ground in terms of removing forces. As you know, North Korea has very heavy military forces.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집중돼 있는 한국과 북한의 병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돼야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충족돼야 할 요건들도 있습니다.
Number one, the nuclear weapons have to be removed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agreed in the April 27th.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종전 선언에 참여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북한의 핵무기가 제거돼야 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 병력이 대규모 감축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생화학 무기와 방사능 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재래식 병력도 대규모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 번째 요건은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하는데 이는 곧 북한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을 적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하는 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 또한 없애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회담에 앞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북 회담 직후 미국, 한국, 북한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병력 감축에 관한 검증 문제도 종전 선언이 신속히 이뤄질 수 없는 주요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비무장지대를 진정한 비무장지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실제로 병력이 감축 또는 재배치됐는지에 관한 실제 확인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매우 긴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usually in Europe, you know, that was done through a pretty long arms control process between the U.S. and Soviet Union.
실례로 과거 유럽의 경우 미국과 당시 소련은 합의와 검증이 오가는 매우 장기간의 군축 과정을 통해 공식적인 종전이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이 묵박은 종전선언 시기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 대목이 미국을 다급하게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ch that's really very ambitious. Many people would say that it is overambitious.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병립하는 사안인데 남북이 종전선언 시기를 올해 안으로 묶박으면서 미국과 북한이 신속하게 비핵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력 조정에 관한 오랜 기간의 합의와 검증 과정이 포함돼야 하는 종전선언을 남북이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지나친 야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평화에 관한 부분과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먼저 공통된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는 종전선언이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지라도 이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 whole lot that goes into normal relations and it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end of an armistice which was a
적대 상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은 미국과 한국, 북한 3국이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감자 가족 10명의 증언과 사진을 담은 자료집이 29일 워싱턴에서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치범들의 생사 확인과 해체를 촉구하도록 청원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해체 없이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한국 등지에 거주하는 북한 정치범 가족 10명의 증언 자료집을 공동 발표한 단체는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노체인과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입니다. 북한 15 요독관리소 출신인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29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정치범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청원하기 위해 자료집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남한에서 북한 인권이나 정치범 수용소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제를 삼지도 않고요. 그런 의지도 없고 북한 한국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을 만난다는데 그때 당시 북한에 지금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족들이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미북 회담에서 이 사람들이 생사 여부를 촉구하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일단은 백악관에 보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이 생사 여부를 확인을 위한 촉구를 해달라고 청원을 하려고 자료집을 만들었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인권 문제를 북한 정권에 당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미국밖에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자료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적어도 4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59쪽에 달하는 이 자료집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인 10명의 명단과 가족들의 증언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수감자들의 소재 파악과 생사 확인을 빨리 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의 사진도 최초로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근거적으로 해가지고 북한 당국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수감돼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저도 10여 년 전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3년간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수감자들이 고통을 제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사 여부를 확실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자료집엔 기독교를 접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장경순 씨의 아내 박인숙 씨와 김동남 씨의 아들 김경재 씨의 사연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을 비난한 혐의로 수감된 남춘봉 씨 등 두 명, 한국으로 탈북을 시도한 엄정수 씨와 김현순 씨 등 네 명, 그리고 6.25 한국전쟁 한국군 포로 출신 최상수 씨의 아들 최성일 씨 등 두 명도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정 대표는 이 청원 자료집을 백악관은 물론 유엔에도 호소하기 위해 30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겉으로 평화 공세를 하면서도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 규모를 줄이거나 전향적으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료집을 공동 발표한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북한이 21세기에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do want to see a legitimate DPRK. That is our fundamental goal. And in order to do that, in order to be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적법한 국가로 인정받는 걸 보길 원하고 그것이 이런 캠페인의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려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다른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들을 먼저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렛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른 사안을 제쳐두고라도 무엇이 미래 한반도의 비전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 비전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수많은 수감자가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결코 끌어안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권력 유지와 민중이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며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을 볼 때 핵무기 등 국가안보 사안과 인권 문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y not call for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prison camps? I think this could be a really powerful.
또 정치범의 자녀와 가족이 함께 수감되는 연좌제 폐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에서 수용소 폐쇄를 계속 촉구하고 미국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법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정광일 대표는 핵무기와 정치범 수용소 모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거듭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장소인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평화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화도 사람을 위해서 위한 평화지 사람을 죽여가면서 하는 평화는 필요 없잖아요. 핵무기를 왜 포기하라고 합니까?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다는 데 목적이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생사회로 확인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이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한인 실향민 단체가 추진하는 이산가족 상봉 사업에 협조를 약속한 북한이 첫 가시적 조치로 화답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두 가족의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면서 미국 내 가족과의 상봉을 주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상봉을 돕겠다며 이산가족 정보를 전달한 미국 내 단체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북가주 이북 오도연합회입니다. 이 단체의 백행기 회장은 2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24일 서한을 통해 지난 2월 12일 가족 확인 요청 서류를 접수한 재미 이산가족 4명 가운데 2명의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을 한번 찾아는 과거에는 늦어도 6개월 이상이 이렇게 걸렸는데 이번에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3개월에 걸쳐서 이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찾은 이산가족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88살 이상옥 씨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75살 이종석 씨입니다. 개성 출신인 이상옥 씨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이번에 북한 당국의 협조로 개성과 삭주에 살고 있는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을 찾았습니다. 남동생 2명은 각각 81살과 72살, 여동생은 70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51년 일사 후퇴 때 함경남도 흥남에서 한국으로 피난한 이종석 씨는 북한에 있는 79살과 76살 누나 2명과 72살 여동생, 68살 남동생을 찾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백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백 회장은 현재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미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서신 교환을 추진한 뒤 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목적을 증명해 국무부에서 방북 예외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성이 시작하고 있는 예외 조항에서 가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었을 경우에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를 통해 북한의 친지를 만나기 원하는 한인들로부터 비료와 옥수수값 등을 받은 뒤 방북과 가족 상봉을 비공식적으로 허가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는 미국의 한인 실향민 단체가 수년간 추진해온 이산가족 상봉 사업과 지원 요청에 대한 첫 공식 반응으로 꽉 막혔던 미국계 한인들의 가족 상봉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이산가족들은 고령의 나이입니다. 85세 이상 90세가 다 넘은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시간도 없습니다. 북가디 255단을 폐가 이산가족을 찾게 된 첫 단추를 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백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넘게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인사들과 수십 차례 접촉하면서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 간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을 성사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10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자성남 대사 명의로 북가주 이북 5도연합회에 보낸 공문에서 이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상봉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업무 지원을 해줄 것을 대표부에 위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가족과 친척 상봉 신청자들의 방북 기간 동안 정중한 안내와 신변 안전을 철저히 담보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 측은 또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시 신청자들로부터 받아온 각종 지원금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메프 대학 총장은 경제 현대화가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북을 추진 중인 방 총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방 총장은 지난 1991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역을 지냈고 현재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제특보를 지내면서 자신이 설립한 키메프 대학 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 총장을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북한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하는, 다시 얘기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냥 말뿐이지 절대로 비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런 그 가설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비핵화를 수용해서 경제 현대화에 나설 거다, 그런 가설이 두 가지 있는데, 나는 뒤쪽, 다시 얘기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경제 현대화를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근간이 북한을 볼 때에 북한의 핵은 생존하고 직접 가장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존의 가능성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생존의 가능성보다 높다고 할 때는 핵을 고수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잠깐 돌려보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늘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타산적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을 고수함으로써 체제 유지보다는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전보장과 개발기금의 공용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체제 보장하는 것이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말하자면 토대, 그런 근거를 어디서 보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할 때 첫째 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북한 전문가로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모든 그 파워, 권력의 중심이, 근간이 군에서 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당의 강화를 해서 피벗, 하나의 그 권력의 중심점이, 구심점이 당으로 옮긴 겁니다. 넘버원. 넘버투. 당 대회에서,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여러분 이제 병진 노선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비핵화를 해서 경제 현대화에 나서겠다. 그 얘기는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그 위대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인정받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상 가장 정말 조악한 그런 환경과 역경 속에서 과감하게 비핵화를 수용하고 경제 현대화를 해서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한 위대한 지도자로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의 생존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은 북한 편에 있질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는 핵 개발을 완성했다, 핵 무력의 완성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 북한의 그것도 잘못된 인식인데요. 막판 게임이 북한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핵을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네 개 만들고 다섯 개 만들면은 북한의 내적 외적인 그런 체제 안전 보장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약화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북한이 당면한 위기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적인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위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협은 내적인 주체 사상과 구현의 이런 모든 부절이 난궁 그런 그 모순에서 야기되는 그런 모순으로 인한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20개, 1000개를 만들어도 체제의 안전 보장이 강화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체제의 그 근간 뿌리가 점점 더 잠식되어 갈 뿐만 아니라 100개를 만들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협박을 해가지고 야 이거 핵을 할 테니까 핵을 침공할 테니까 돈을 내놔라. 미국 보고 워싱턴을 우리가 침공할 테니까 당신이 얼마 해서 우리를 경제 원조를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아 이게 핵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이거 가지고는 협상을 다시 얘기해서 협상용으로 쓰느냐 핵이 궁극적인 목적이냐 물론 그것이 체제의 정당성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그 위대한 치적으로 간주가 되긴 됩니다만은 체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념 갈등이 있잖아요. 특히 북한을 못 믿는 쪽은 충분히 뭐 이해가 가는 게 이제 6.25는 북한이 일으켰고 그리고 그동안의 숱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이 일으켰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기가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주 힘듭니다. 아, 그 보수 진영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핵화를 수용하고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5개 관여국들이 제공하는 경제개발기금을 공유받아서 경제현대화를 함으로써 체제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결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북한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핵화를 수용하고 개혁 개방을 단행해서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해줘야 그것이 윈윈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사는 길입니다.
개혁개방이 네.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사회주의 국가로 경제현대화를 달성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은 정치적인 개혁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체제에서는 경제현대화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제발전을 못하게 되면은 당장 와해로 들어갑니다. 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이거 핵 포기했는데 인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정말 부유한 생활을 하겠다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경제발전이 안 되면 그때는 엄청난 그런 부작용과 정당성에 대한 훼손이 됩니다. 그런 경제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체제를 다 개혁을 통해서 이념을 바꿔야 됩니다. 공산당 독재는 괜찮습니다. 둘째로 중앙집권적 계획이 그거 안 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의 권력의 통치 권력의 구조를 바꿔서 그거를 이원화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우려했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독재에서 소위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그런 길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중국을 보세요. 모택동의 문화혁명해가지고 2천만 명 이상의 숙청당하는 그런 전체주의에서 시진핑, 뭐 그 다음에 그 전에 후진타오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할 때 보면은 권위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 정치에는 너희들 관여하지 말라. 독재해. 그 대신 경제는 마음대로 나가서 돈 벌라. 인권이 선양되도록 그렇게 돕고 또 어떻게 보면 협조해야 된다. 그거를 자꾸만 우리가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당신들이 한국도 미국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런 개혁의 가능성은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he doesn't have choice. 김정은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내가 가서 위원장님 이거 안 하시게 되면 시간은 북한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인민들에게 내가 비핵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고 약속해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하실 겁니까? 과감하게 하십시오. 댕수평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노벨상도 타시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각광이 될 겁니다. 누가 얘기해도 한국 역사상 이런 거를 풀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도와드릴게 하십시오.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래서 제가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키메프 대학의 방찬영 총장으로부터 북한의 경제 현대화 방안과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아 특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50개 주의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찾아가 전해드리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의 가장 작은 보석 같은 주 로드아일랜드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의 어느 한 지방보다 작은 주 로드아일랜드는 이름에 들어있는 아일랜드라는 표현 때문에 이 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섬이 아니면서도 왜 아일랜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지 잠시 후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2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뷰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